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시편 123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 성전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가짐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이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 무엇 하나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아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동이 터온다. 시인 신달자 씨가 이 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허리, 다리, 뭐 머리, 열 손가락, 발 손가락 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데 이런 신체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간절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는 머리를 이제 허리를 다 굽혀서 이제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간절하다가 보면은 이리저리 눈길을 주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모르고 종종거리며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의 맨 끝에 귀절이 참 마음에 와서 닿는데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스스러지고 없다. 때로는 서 있고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맨 끝에 가서는 몸의 형태는 스스러지고 아무것도 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엎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의 형태마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쓰러져서 없어질 아주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능해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3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전체에서 느껴지는 여러분 영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주여, 이 하늘에 계신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는 이 말을 상대적으로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참 말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알기나 한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버릇없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것저것 떠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내가 올려다보는 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네가 뭔데 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으냐. 잠잠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도 병들고 아내한테도 비웃음거리가 돼서 인생이 완전히 파산하게 됐습니다. 무슨 부스러기라도 좀 남아있으면 좋을 터인데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와서 보니까 아 욥이 얼마나 딱한지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측은히 여기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욥의 고통은 오히려 점점 더 커졌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의 마음을 할퀴어 되는데 야, 네가 겉으로는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된 것은 너에게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의 친구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해 대는지 위로는커녕 이 친구들 때문에 욥의 가슴이 너무너무나 큰 상처를 느껴 너무너무나 큰 고통도 느끼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욥이 항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내가 음탕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완강하게 욥은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기차 레일처럼 계속 평행선을 가느라고 마음의 골만 더 깊어지는데 나중에는 욥도 말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엘리후가 끼어들면서 또 자기 얘기를 말해보지만은 결과는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기본적 자세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영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내려다봅니까? 아니요. 이렇게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올려다보는지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느껴지십니까? 뭐 이거 들으시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좀 와서 닿는 게 없으냐는 말씀이에요.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 종이라는 사회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종은 없지 않습니까? 종이 없어요. 그래서 종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고 가슴에 와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의 눈이 상전에 뭘 본다고요? 손을 본다고 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와 닿아요. 상전의 손이 아니라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이렇게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종의 주인의 눈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못 쳐다보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종이 어떻게 주인의 눈을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내가 좀 지금 종인데 좀 이렇게 엎드려 있고 용기를 내서 고개를 많이 들기는 들었지만은 기껏해야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주인의 얼굴이 아니라 눈이 아니라 그 주인의 처져 있는 손이라 하더라도 그 손, 그 허리춤 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 그 손을 바라보는 이 종들의 그 눈같이 내가 종인데 주인의 손, 손이 보일 정도로만 그렇게 눈을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있고 종은 그저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거나 엎드려서 고개를 조금 들긴 들었는데 아주 고개를 바짝 이렇게 들어야 종의 눈이라도 주인의 눈이라도 마주칠 수가 있을 터인데 종의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눈만 쳐들면서 앞에 서 계시는 종의 이 눈으로 앞에 서 계시는 이 주인의 손을 쳐다본다. 눈이 아니라 주인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종의 처지가 비참했으면은 눈을 들어도 주인의 손밖에 못 볼까? 그 주인의 손이 따뜻하게 내밀어져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종의 몸을 수고했다고 도닥거려 줄 수도 있겠고 어깨를 안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손이 남아서 종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은 이 손이 이 주인의 손이 막 종을 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주인의 손이 날 향해서 매가 되어서 올 것인지 날 오르만져 줄 것 그런 손이 될 것인지 이 종은 그 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냥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여 내가 우리가 아니라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원문 되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라고 번역될 만한 이런 단어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닌데 번역본 성경들은 지금 다 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업한 이 번역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고 하면은 단수였던 것이 여러분 복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은혜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복수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 복수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가정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주인과 같으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이 종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도 연결이 돼서 가정 모두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이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가 종이 된 이 모습으로 주인의 손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여기 종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는 이렇게 상상하는 이도 있죠. 이 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종이 주인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얻어맞고 다른 집으로 내팽겨질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만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혹은 또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에게 모든 것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자리, 뭐 의식주를 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일거리까지 주어서 이 종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도록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인이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은혜인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냐고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 또자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거든요.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은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받았으면 오늘도 또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도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 그 은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은혜를 이렇게 요구하느냐고 하면은 여기 3절 끝에 힌트가 하나 나오기는 합니다. 심한 멸시 이게 우리에게 넘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이 뭔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때일 수도 있고 또 먹거리와 입을거리 모든 것을 주인이 주는 거니까 그런 은혜를 지금 구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종들이 어디에선간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 아니 외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외부 사람들이 누굴까요? 4절에 보면은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이 종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다 똑같은 처지니까. 그러면 여기 종을 멸시했던 여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사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데 종이 아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막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럽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종놈이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느냐고 아 종놈 주제에 넌 누구네 집 종놈이냐? 이러면서 막 욱박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이 바깥에서 아주 호되게 당하고 멸시받고 정말 발로 밟히는 그런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엉망된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면은 주인이 야 너 왜 그렇게 이러느냐 너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은 그 앞에 이 종이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그냥 얼굴에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고개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주인 자기 주인의 손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날 좀 살려 주세요. 이러는 거지. 바깥에서 지금 엄청 당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도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 사탄에게 종을 받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과 여러분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종이 아니에요. 종을 학대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고 교만한 자 오늘은 자유인으로 살면서 남의 집 종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그들도 나중에 그 인생이 파산하면 팔려나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이런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종이 지금 자기 주인 앞에 주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우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얻어맞고 들어온 어린애처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풀썩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은 뜨고 그 눈을 바라볼 용기조차도 없고 저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인 거죠. 간절함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고 맙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당, 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너무 많은 멸시를 받고 인생이 너무 무겁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소도 받고, 하나님 제가 지금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23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갈망하는 겁니다.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이 시편 123편을 두고서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이 간절함이 여러 가지로 파생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선 간절한 사람은요 진실해지잖아요. 간절한 사람이 막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러겠어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밖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말을 하고 그 상황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됨, 이건 간절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짓됨으로 돌려댄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됨 없이 진실하다. 또 간절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연결됩니다.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깊이 있는 단어가 맡김인 것 같아요. 맡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신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럴 때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모든 것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잘해 주실 거야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이 종이 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제를 다 뛰어넘어서서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처분과 결정과 그 어떤 뜻에도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표현도 좋지만은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진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이 맡긴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 맡겨진다는 거, 맡긴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동의하시지요? 우리 이렇게 부르죠. 어떨 때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 아 그런데 요거 하나는 빼고요. 온 몸과 마음을 내 영혼까지 다 주께 드리니 내 몸을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지금 다 주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어려운 찬송이거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한 80%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온전히 100%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이 고요히 가는 모습이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한 소절이 이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멘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것은 쉬운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못 살게 하실지도 몰라 그래도 아멘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는 그렇게 목청껏 부르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없는 찬송가지. 목소리가 부르다가 참 작아져요. 작아져. 이 찬송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이 성전에 올라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나? 바로 여기 종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와 모든 섬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영혼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맞짱 뜨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거만한 교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운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도 이미 여름이 돼서 7개월이 다 지나가는 형편에 있지만은 하나님 금년 계획 연초에 세운 그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 적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온전히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지내온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종을 불쌍히 여기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또의 개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언제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아마 이 가운데도 간증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든 예배를 드린다고 하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나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눈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눈, 1절에도 주여 내가 눈을 들어 2절에도 보시면은 종들의 눈같이 또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눈, 눈 이 눈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간절함이 배어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당신이 살리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눈으로 냉소적인 눈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냐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우리 주님의 눈보다 더 아름다운 눈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애로운 그 눈빛이 우리를 향해 주실 때 이 종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주님의 다리를 감싸안고 울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편 123편이 보여주는 이런 어떤 영적인 내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또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남은 인생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들은 땅에 있어서 저희들은 여종과 같아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눈을 들어도 손밖에 볼 수 없는 저희 죄인들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니라고 교만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지 말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저희 모든 것을 엎드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좋은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평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고 커나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치는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물질이 사유되는 곳곳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나정임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그리고 박정숙 집사님, 이들의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과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곳으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 네 분에게도 함께하셔서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한 분들 가운데도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 부분 치료해 주시며 강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